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독일의 국기 그리고 인구, 언어 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경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독일 하면 전 세계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니까요. 네. 오늘은 독일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제 수준이 이걸 알려주는 몇 가지 지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 매년 얼마나 경제가 성장하느냐. 대략 지금 현재는 1.5%에서 2.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으로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목 GDP, 이거 이제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거예요.
네.
뭐 한 3조 8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계 한 4위 수준이에요.
이런 2019년 기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GDP도 대략 한 4만 6천 달러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한 네. 5만 3천 달러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한 4만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미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러나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 실업률은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1년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비교하면 비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 배 차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수입액도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 수출 어떤 게 더 많은가? 수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2,500억 달러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2,500억 달러를 버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지표 뭐 이런 게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렇죠. 나와도 안 믿었었는데 네네네. 이건 다 이거 되게 그 신뢰도가 높은 그런 통계 자료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정확히 집계를 잘 안 하고 네. 또 한다 하더라도 발표를 또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통계로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맞습니다. 네. 경제 지표만으로는 이게 숫자들이 쫙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잘 가늠은 되지 않아요.
네네네.
독일의 경제 수준 아주 간단하게 세계에서 몇 위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총 생산, 독일의 인구가 전체 만들어내는 생산력을 보면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네. 뭐 그런 나라들 다음이 아마 독일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4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1인당 기준으로 한 사람당 얼마의 소득을 버느냐 아까 4만 6천 달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네. 15번째이긴 합니다.
세계에서 15위 그렇죠. 정도.
다만 이제 이 안에 근데 전체 순위보다는 1인당 순위가 좀 많이 뒤처지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유럽의 작은 나라들 뭐 핀란드라든가 뭐 무슨 조그만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 중에 네.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1인당 소득이. 그런 나라를 빼면 큰 나라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순위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렇군요. 네. 경제적으로도 뭐 명백한 선진국인데 최근 독일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최근 상황은 어느 나라든 안 좋은 것 같아요. 2020년 초까지는 독일 경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내부 경제 사정 좋았고 취업률 안정적이고 등등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다소 진정되는 그런 조짐. 그래서 독일 경제도 회복 조짐이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독일 경제도 지금은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조금 부진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생필품 상점 뭐 이걸 제외하고는 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도 그때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뭐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특히 2021년 들어서서 뭐죠 백신이 좀 보급되기 네. 시작을 하면서 수출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경제 위기도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고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북한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나 안 좋았냐면 무역 기준으로 볼 때 네. 한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 3분의 1 정도가 네. 감소한 거예요.
작년 한 3월, 4월 달 같은 경우는 막 한 30%씩 1년 전 같은 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영향이네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일 경제가 가진 그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업기술, 그다음에 의학과 약학, 네. 그 외 여러 산업 분야가 독일은 비교적 골고루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어느 하나를 특별히 잘하는 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힌 경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급격히 낮아졌다가 또 좋았다가 이런 나라들이 꽤 있고 실제로 큰 나라들이 그래요. 예를 네. 들어서 인도 같은 또는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성장폭이 조금 큰 편인데
네.
독일은 8천만 명이나 넘는 비교적 큰 나라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라든가 스위스처럼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은 비교적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독일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렇겠네요.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북한 같은 경우도 아마 큰 외화벌이 기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기업이 있고 조그마한 네.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소가. 그런데
그렇죠?
네. 이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가 좀 높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급여가 좀 낮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북한도 일부 있을 것 같고 또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죠. 네. 그리고 사무직과 기술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독일은 이게 그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에 다니든 작은 기업에 다니든
네.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그 사이의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 되는 이런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꾸준한 기술 개발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게 네네. 가능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유럽에는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라든가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온 나머지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 격차도 좀 작은 이런 네. 나라들이 있는데 독일이 또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전 한국에 와가지고 그 임금 격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렇군요.
예. 와 이렇게 임금 격차 클 수도 있구나라고 네. 놀랬었거든요.
네. 한국도 큰 편이고요.
네.
그보다 더 큰 나라 중국, 미국 이런 나라는 훨씬 더 크죠.
그렇죠. 네네. 이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력 산업 뭐 대부분 다 뭐 골고루 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네네. 좀 주력 산업이 있을 것이고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입 1조 달러 넘는다고 그랬고 수출도 1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수입, 수출 모두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 전 세계 딱 세 나라뿐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공업이 발달한 경제 구조답게 자동차, 기계, 화학 이것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경제는 자동차 경제, 기계 경제, 화학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원은 좀 부족합니다.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곡물. 그다음에 원목, 나무 같은 거
네.
이런 1차 생산물은 대부분 수입입니다.
아.
네. 그리고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이런 게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공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약간 전자산업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네. 독일 자동차는 많이 썼는데 네. 뭐 독일제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냉장고라든지 네.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옛날에는 독일 TV 텔레푼켄이라고 하는 가전회사가 꽤 이름도 있고 유명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회사들이 다 예전 같지가 않고요. 한국이나 일본이 사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국과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에 대부분 밀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자산업이 꼭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TV가 전 세계 선두권은 아니지만 네. 그 외에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이든 전 세계든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 이외에는 없을 정도로 기타 전자산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멘스라거나 아니면 밀레 이런 전자산업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밀레는 이게 뭐냐면 혹시 빌트인 가전제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 집에 딱 맞춤으로 해가지고 가구랑 맞춰서 이렇게 끼워놓는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가스레인지를 산다, 전자오븐을 산다 그러면 매장에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잖아요. 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오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최고급 전자제품들은 아예 전자제품을 집안에 설치를 합니다. 가구처럼 그냥 아주 네. 크게 설치를 하죠. 이런 분야는 밀레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제품들, 최고급 가전제품들, 그러니까 냉장고든 세탁기든 아니면 전자레인지든 오븐이든 네. 이 빌트인 제품들은 밀레 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독일 여행 갔다 올 때 꼭 사는 게 네. 칼 사잖아요. 칼. 독일제
칼도
칼.
유명하거든요.
네. 칼, 시칼이에요. 시칼. 엄청 그렇군요. 좋고. 그리고 독일제 비비크림을 꼭 사왔었어요.
아, 그래요? 독일제 비비크림 유명한가요?
독일제 비비크림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게 바르면 아마 듣고 계신 여성분들 아마 독일제 비비크림 북한이 들어가면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업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게 아까 뭐 나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이 또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차 산업 국가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농업 분야에서 그래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호밀, 보리. 네. 이건 전 세계 3위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네. 이것도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우유. 이게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호밀, 돼지고기, 우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세계적인 농업 이라고 농업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타 분야는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공업 강국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공업 분야도 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일단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공 우주 쪽입니다. 세계 두 번째로 강력한 기업, 특히 민간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어버스 공장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에어버스 항공기 조립을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네.
그리고 에어버스에서는 당연히 헬리콥터도 조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야가 건축과 토목 분야인데 독일의 혹티프, 이건 프랑스 건설사인 빈치와 더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독일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하면 독일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패션과 귀금속인데요. 시계.
아, 그러네.
시계 하면 사실 손목시계는 스위스고요.
네, 네.
뻐꾸기 시계가 독일이래요.
뻐꾸기 시계가 뭐예요?
뻐꾸기 시계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상자처럼 벽에 이렇게 걸어두거나
옛날에
탁자 위에 이렇게 네. 올려놓고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 하는 이런 시계 있잖아요.
아, 정각이 되면은 뻐꾹 알려주는
유럽에서는 이 시계를 여전히 많이 쓰나 봐요. 이 시계는 독일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괴종시계, 종이 울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소리내는 것은 독일제가 이제 유명하다는
재밌네요.
건데
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뻐꾸기 시계들 다 독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스위스가 세계 최고긴 하지만 그러면 독일은 손목시계를 안 만들거나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손목시계도 잘 만들지만 스위스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역시 네. 손목시계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최고급 시계 중 하나인 레인지 앤 쇼운 뭐 이런 것도 바로 독일제라고 하고요. 중저가형 시계 노모스, 스토바 등 이런 시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독일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패션 상품이 유명합니다. 옷.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의류. 운동복이죠.
네. 네.
아디다스. 그다음에 푸마.
네네.
이런 제품들 유명하고요. 몽블랑도 패션계에서는 명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디다스를 북한에서 아다라스, 아다라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북한에도 이 선색에 붙어있는
이거
아디다스
엄청 유명하거든요.
많이
그냥
입었을
모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운동할 때 다 입는 옷인데 여러분 네네. 이게 그 옷이 바로 독일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다라스 아니고 아디다스.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옷이나 신발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한데 또 독일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자동차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독일하면 떠오르는 건 아마 어쩌면 자동차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왜냐면 도로에서 워낙 많이 보니까요. 그렇죠.
네. 독일은 역시 세계적인 자동차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도 대중적인 자동차가 있고 아주 비싼 자동차가 있는데요.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모두 독일산 자동차들입니다.
네.
우수한 품질과 성능 덕분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급 자동차, 엄청 엄청 비싼 자동차 아마 이름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많은데 네. 벤틀리.
벤틀리 나라요.
그다음에 부가티.
네. 부가티.
그다음에 스포츠카인 포르쉐, 람보르기니.
네. 아.
이런 것들 다 이제
이게 다 독일이군요.
독일산이라고 보시면
그냥 다 독일이네요.
되겠고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자전거 제조사인 두카티 등이 다 이게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네.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들을 만드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초고가 브랜드 롤스로이스,
네.
그다음에 미니 이런 차들도 사실은 다 BMW 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차들이 다 독일과 연관되어 있거나 독일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자동차 또는 고급 자동차 시장은 독일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도 이런 자동차들은 다 고급 브랜드가 되잖아요. 최고
그렇죠.
브랜드
사실은 전 세계 고급 브랜드들이
그러네요.
바로 독일차라고 보셔야 되겠죠.
와, 자동차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경제,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너츠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사랑의 바보.